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브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그 후에 솔로몬의 이제 번창하는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신뢰한다.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신뢰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8장 56절에도 있는 것처럼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예,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는데 예,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좋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든 또 어떤 자리에 있게 되든 그것이 주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을 받아들이면 깊은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한 이것이 좋은 자리예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구한 것은 최소한인데 그것도 못 들어주시냐라는 투정과 함께 입이 예, 한 주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타워링과 함께 그 고전 재난 영화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한 5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그 프랑크 그 스콧이라는 목사가 나오는데 그 진 해크먼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맡았는데 그 마지막 그 배에서 탈출하는 관문에서 고온의 수증기가 막 그 축을 막고 있는 거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거나 방해만 하지 말아 달라고 예, 절규합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꽃자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때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숙해진 그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함을 안다.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함을 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는데 그것이 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가겠죠.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말씀 지킬게요 라고 말을 하거나 기도하면서도 우리도 압니다. 안 지킬 거.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 대용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영순위, 1순위인데 실제에서는 3순위, 4순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곳보다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안다. 예. 그 8장이 성전 봉헌식인데 거기에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그 제사가 자세히 묘사가 되지 않고 솔로몬이 드린 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1차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제사 성전에서 물론 표면적으로 제사가 많이 드려지지만 제사만 드리면 외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누가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했느냐 너희들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매주 나올 수 있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지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낮아져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암송하겠지만 내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2번 네, 시편 121편과 이사야 56장 7절 우리 암송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시편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시편 121편 1절 2절이고요. 자, 이사야 56장 7절 5, 6, 7이니까 이건 외우기 쉽죠? 근데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그름이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앞에 것까지는 다 못 외워도 그 마지막 부분 이는 내 집은 여기부터는 꼭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3번 이제 오늘 9장 살펴보게 될 텐데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예, A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서처럼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1절 2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예,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약간 분위기가 좀 수상하죠. 예,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때는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성전과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2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는 그 성전과 왕궁 건축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의미도 있고요. 반면에 외적인 건물을 세우는 데 치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적인 일에는 소홀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신이 원하던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해. 그 어떻게 보면 미숙함일 수 있습니다. 예, 성숙한 인생, 성숙한 믿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일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가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후회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그 기브온에서 처음 나타나셨던 때가 어떤 솔로몬의 통치의 전성기의 시작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거의 마침같이 느껴집니다. 예, 뭐 뒤에도 살피겠지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호의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 네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니 내 정말 놀랐다. 네가 구하지 않을 것까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나타나시면은 복과 화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손을 좀 보기 위해서 나타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복과 화를 함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네가 성숙해지면 좋겠다. 또 정말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일에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비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한 바, 예,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 때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 8장 54절에 있는데요. 솔로몬이 처음에 서서 기도할 때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무릎을 꿇었던 거죠.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너무도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도마가 계실 때 또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전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나누었던 얘기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예, 아마 도마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 웅얼거린 거 또 그냥 내뱉었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깊이를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10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예로 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4절 5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 예로 든 사람은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예, 앞으로 열왕기를 쭉 끝까지 살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다윗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전체에게 신앙의 표본입니다. 예, 거기 행하다는 문자적인 뜻은 걷다인데 일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행동 방식입니다. 다윗이 그 표본이라고 신앙의 표본이라고 해서 흠없이 살았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우리 보면서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살인 교사도 있었고 예, 뭐 등등 뭐 인구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다윗의 가장 큰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삶을 바꾼 것입니다. 예.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너도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데 예,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뒤에서 행하고 싶은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릅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소위 다윗 언약인데요. 이 다윗 언약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뭐 사무엘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상 2장 4절, 8장 25절,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윗이 성전 봉헌을 드리면서도 이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예, 지금 또다시 지금 언급하는데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그 두고두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신앙의 샘플이었다고 한다면 즉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연예인이 공인이냐 뭐 체육인이 공인이냐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말하곤 하는데 저는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자신은 전부 다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공인이 아니죠. 자기한테는. 예. 그런데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는 다 공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정면 교사로 삼을지 아니면 반면 교사로 삼을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그것이 동사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현상은 무엇입니까? 6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예, 그 세 가지는요. 가다, 섬기다, 경배하다. 예. 우리가 그 뭐 성숙자반에서 배웠는데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예, 세상을 향하다가 주님을 향해 돌아서면 그것이 회개고 믿음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대상이 솔로몬 개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나 너희의 자손 예, 그러니까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 그 솔로몬 왕과 그 왕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은 우리를 지킨다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다, 섬기다, 경배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삶을 돌이킬 때 나타나는 즉 적극적인 현상입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을 등진 삶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거기에 매여 살게 됩니다. 2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무너진 성전도 탄식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9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또 자기의 나라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결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죠. 그거 하지 않는다면 그 앞 성전이 있고 거기서 아무리 많은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 열왕기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1차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글로 된 것을 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이 포로가 되기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구나라고 깊이 새겨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큰 4번 10절에서 14절은 잘못된 거래라고 제가 제목 붙였습니다. A번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필요했던 백향목과 전나무, 금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볼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이요. 솔로몬 왕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는 그 호혜와 평등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그 5장에 보면 그게 그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평등과 불만족의 관계로 바뀌어 간 것 같습니다. 그 5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해 준 대가로 밀과 기름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건축 자재를 공급한 대가로 성읍, 그러니까 마을 20개를 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아마 무슨 외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는 좀 더 강대국이니까, 그 강한 나라니까 그 두로를 압박을 해서 강제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니까 두루가 조금 힘이 커지니까 이제 소위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솔로몬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위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갈릴리 땅은 여러 민족이 드나들면서 혼합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경계가 딱 확정된 것은 그 로마 제국 때였거든요. 예,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또 차지했다가 그 변방이니까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서 뭘 가지고 갔다가 그쪽이 다스렸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9장 1절에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갈릴리가 이방이라고? 그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갈릴리가 이방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허감 중에 있답니다. 그만큼 그곳은 좀 소외된 곳, 예, 과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건축 자재를 공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방인에게 넘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토지를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경작권을 판 것이지 땅 자체를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번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 왕에게 받은 성읍들이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12절, 13절 볼까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있느니라. 예, 가불. 예, 미리 돈 받는 거 아니고요. 가불은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이 산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두로는 이제 그 목재를 제공하는 대신에 식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지을 땅이 필요한데 땅이 있는 근데 여기는 산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땅을 준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가보니까 다 산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가불이다. 예, 이 쓸모없다, 무가치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히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제공한 건축 자재의 제공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지 않다고 예, 불평하는 거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그 8장 2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은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하니라. 그 후람이 히람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가불 쓸모없는 땅이라 우리 못 쓰겠다고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예. 저희는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네. 그 솔로몬도 그걸 알고 줬겠죠. 예, 쓸모없는 땅이라고. 예, 우리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예, 그래서 우리 매월 첫째 주에 나눔 주일 하는데 새 물품 가져오라고. 예, 내게 필수품 있는 거 가져오라고. 먹을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면은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쌀, 예, 좋은 쌀 가지고 오고, 내가 라면도 내가 먹고 싶은 라면 들고 오라는 겁니다. 예, 분기 한번 사회봉사주의를 갔습니다. 내가 버리고 싶은 것 철회하는 날이 아니라 내게도 꼭 필요하지만 여분이 또 더 있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10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14절 예. 예, 금 120달란트를 그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약간 좀 뜬금없이 있습니다. 왜 줬는지, 무슨 이유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 그 갈릴리 성읍을 담보로 차용했거나, 아니면 그 11절에 언급된 금으로 여러 건축 사업을 이제 뭐 금도 줬다고 하는데 건축 사업을 위해서 빌렸던 것으로 봅니다. 예. 뭐 기자는 이 열왕기 기자는 어떤 이유로 금이 두로에서 이스라엘로 전해졌는가 거기 그것보다도 솔로몬 왕이 엄청난 양의 금을 받은 사실만 기록합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앞으로도 쭉 계속 살펴야겠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인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을 의미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120달란트는 4톤이 넘습니다. 이것이 당시 노예 18만 명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한 달란트가 34kg인데 한 달란트가 그 은으로 하면은 3,000세겔이라고 하거든요. 한 세겔은 한 세겔은 11.4g 정도 되는데 4일치 임금입니다. 아무튼 한 달란트가 3,000 그 세겔인데 120 달란트니까 36만 세겔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으로 줬잖아요. 그 당시 통용되던 그 돈, 그 세겔은 은이거든요. 근데 금하고 은은 그 가격 차이가 15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하고 금하고 한 3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얼핏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금 36만 세겔이니까 은으로 하면 540만 세겔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만일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고 그 소는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노예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40만 세겔이니까 그 노예 몸값 18만 명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예, 큰 5번 15절에서 28절은 또 다른 사업들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만 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A번 솔로몬 왕이 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또 무엇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까? 15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므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예,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므깃도, 게셀. 뭐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모르셔도 아 정말 여러 곳에서 건축을 했구나를 일단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이것이 그가 역군을 일으킨 일이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한 건축보다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이 열왕기 기자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예, 그 밀로는 예루살렘 그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하고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 저 꼭대기 부분 그입니다. 그 드보라 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오는데, 예, 그 수도가 하솔입니다. 므깃도는 그 갈릴리 호수 그 아랫부분에 그 서쪽으로 쭉 가면 그쪽이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이스라엘 평야 그 옆에 이제 지중해인데 그쪽에 있는 곳이고, 그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나오는데 거기가 므깃도입니다. 그리고 게셀은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쭉 끄면 그 끝에 항구 도시가 요파거든요. 요나가 그 도망갈 때 그 요파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요파인데 그 중간쯤에 게셀이 그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 쌓았던 곳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예,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할 때는 필요해서 했겠죠.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더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다 하고 보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번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해서 게세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16절 볼까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예,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예물로 받았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게셀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좀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고 그쪽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그 끝에가 요파인데 그 중간이 게셀인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여기까지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올라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그 애굽이 정말 그냥 막역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이곳은 이 게셀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예,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사사기 1장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셀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애굽과의 정략적인 관계를 통해서 취하게 된 땅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당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줄 지참금이나 뭐가 없으니까 7년 노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니까 레아여가지고 또다시 7년을 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할 때 그 포피 100개가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참금이라고. 그런데 그 왕실이 결혼할 때는 신부 쪽에서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이 큰 나라이긴 했지만 이제 많이 기울어가는 소위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소위 신흥 강소국인데 이 둘이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윈윈 하자고 해서 그렇게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또 그 애굽은 그 차지했던 게세를 이제 넘겨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번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은 물론 레바논을 비롯하여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무엇을 계획대로 다 건축했습니까? 19절 볼까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들의 성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예, 국고성, 병거성, 마병들의 성 이런 것들을 그 건축했다고 합니다. 예, 국고성은 그 군량미나 그 곡식, 또 왕궁의 재산, 구제용 식량 등을 등을 이제 보관하는 곳인데, 나라의 유용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적국에서 보면 적이 탈취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분 다 요새처럼 지었습니다. 또 그 병거는 거기 솔로몬이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굉장히 솔로몬이 지금 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죠. 그 병거는 말들이 이끄는 이륜마차이고, 마병의 성은 그 기병들의 주둔지이자 말을 관리하는 그 장소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이제는 안 나는데, 한 10년 전쯤에 TV에 마이라는 사극을 했습니다. 그 조선 후기에 그 말을 고치는 수의사가 마이인데, 그 마이였다가 나중에 그 왕실의 어의까지 된 뭐 분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그 왕들이 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그 은금을 많이 쌓는 것 하지 않아야 되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예, 솔로몬 이 말씀 또 어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국고성 이러한 것들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레바논은 저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 전 국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를 요새화하면 평화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뒤에 본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은 이방인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담당했습니까? 20절에서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예, 군사, 신하, 고관, 대장, 지휘관 등, 예,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살아남은 가나안 토착민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의 사실 문자적인 뜻은 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스라엘에서 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과 솔로몬 왕 때에는 그 사이 간격이 한 450년 정도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계산해봤거든요. 지금 2022년인데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이면은 1572년입니다. 1572년, 임진왜란이 1592년 맞죠. 예, 1592년인데, 임진왜란 20년 전부터 이 땅에 사는데, 450년 뒤에 이제 당신들은 노예랍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지금으로 치면 그 이스라엘의 시민권자인데, 갑자기 노예로 하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앞에 우리 5장 하면서 그 솔로몬이 한 달에 그 1만 명씩 번갈아가면서 레바논으로 이스라엘 사람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노예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됐는데 지금 솔로몬이 바로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25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예,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24절에도 건축의 바로의 딸을 위한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흐름에서 24절과 25절이 약간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없는 것이 훨씬 더 흐름에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이 해마다 세 번씩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세 번 제사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을 것입니다. 예, 6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은 맥추절. 예, 맥추는 보리 맥자인데 보리 농사는 안 지었고요. 아마 그 밀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입니다. 아무튼 이 그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전 다워진다는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라면 거기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이런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는 건축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고도 자기 야망이나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F번 솔로몬 왕은 배들을 어디에서 건조했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온 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6절 28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도 가져왔더라. 예, 배는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었고요. 420달란트를 사람들이 가지고 왔답니다. 이 에시온 게벨은 그 시나이 반도 그 동쪽 그 위 꼭대기 곳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거기도 거쳐서 갔습니다. 이 26절에서 28절은 성공하는 솔로몬의 대외 교역 사업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 솔로몬 왕국이 에시온 게벨에서 선박을 건조했다는 것은 그게 애굽 땅이거든요. 그 애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금 420달란트는 아까 똑같이 계산을 하면 노예를 63만 명 살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솔로몬이 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6번 나눔 및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눠봅시다. 4번 당신이 지금까지의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쳤거나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른 선택이었던 것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예,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국가의 요지에 여러 시설을 세우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놓은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일반 교회는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있습니다. 그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그렇죠? 예,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그 회장 할 때는 예배를 잘못 드린다는 겁니다. 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예배에 너무 바쁘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는 왔는데 그 다음 행사 때문에 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 끝나고라도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약에 한 연임을 2년, 3년 하고 나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도 봉사를 여러 가지를 하거나 또 어느 좀 어떤 특정한 기간 일들이 많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도 그 홈페이지에 뭐 우리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따로 깊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봐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나합은 자신의 인생과 믿음에서 전성기 같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지나며 배운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쭉 제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예, 그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 참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때 그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그 교학교에서 봉사했던 것도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고요. 또 청년들 뭐 작은 교회여서 그 뭐 교재도 많이 만들었고요. 또 그 조장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웃교회랑 연합할 때는 그 연합 그 교회 조장들을 또 불러서 같이 또 생 공부도 가르치고 막 했는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것 같은 것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자기가 성장한 경우가 참 많죠. 예, 또한 그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인 평가로 전성기가 아니어도 신앙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는 전성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몸도 되게 많이 안 좋았고 여러 관계도 좀 틀어져 가지고 힘들었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만큼 믿음이 성숙했던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 그때가 내 신앙의 전성기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신앙의 전성기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것을 갈구하는 것보다 매 순간 눈을 들어서 지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매 순간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믿음 전체가 이렇게 상향선을 긋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잘나 보일 수 있는데 믿음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은 사람은 복과 심판이 모두 있음을 믿는다. 복과 심판이 모두 있음을 믿는다. 예.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예,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킬 때 복은 두 절이고요. 저주는 다섯 절이에요. 예,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과거에 부흥하면 부흥사들의 단골 그 본문이었죠. 그 맨날 1절부터 14절까지만 해가지고 저는 성경을 모를 때는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요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복은 14줄이고 말씀을 지킬 때 당하게 될 화는 54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공격 무기는 끝에 하나 나오고 앞에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다섯 가지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길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예,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워집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업적보다 자기를 세움이 더 중요한 줄 안다. 눈에 보이는 업적보다 자기를 세움이 더 중요한 줄 안다. 예, 앞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국가를 부흥하게 하는 일은 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일에 치중하느라 더욱 목적 삼아야 할 하나님을 목적 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세워가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전제 조건과 같습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해서 그 기업을 굉장히 크게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학문을 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일찍 학위도 받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사람들로부터 명장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어 매일. 그럼 앞에 쌓았던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 그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의 지금 교우가 지금보다 한 10배쯤 늘어나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지금보다 한 10배쯤 더 하고 또 만약에 건물도 굉장히 크게 지었다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앙이 없어졌어요.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 앞에 있는 거 다 무효예요. 무효죠.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전성기가 하락의 시작임을 잊지 않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정기가 하락의 시작임을 잊지 않는다. 그쵸? 근데 정점이 있으면 그 정점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못 느낄 뿐이지. 예, 이 열왕기상 9장은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을 비롯한 방어성 건축, 대외 무역 활동 등 솔로몬 왕국의 정말 절정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자신이 이루고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향해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자신이 누리고 이루고 자신이 누리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그것이 그 무엇이든 그 무엇인가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마음. 예. 우리가 초심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인데 예, 유명한 말씀이죠. 예, 역대하 7장이 성전 봉헌식하는 그 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이 삶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한 줄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 왕궁과 여러 건축물을 짓고 자기가 이루기 원했던 것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 왕처럼 성전과 왕궁 건축 등 눈에 보이는 업적에 몰두하다가 자기를 세우는 일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아니함으로 영적으로 참 가난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진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갈 때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매 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면 비대면으로 만나는 구역 모임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신비하고도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업적보다 자신을 더욱 세우며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